그 투쟁 정신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열정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좀 배경으로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왜 바울이 이토록 그 거짓 형제들, 지금 여기 4절에서 소개된 거짓 형제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대항하고 있는가를 좀 살피고 그 다음에는 할례라는 또는 율법이라고 봐도 되겠죠. 할례를 지키는 행위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즉 선한 행위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피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다고 했죠.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말은 좀 낯설지만 그냥 바울의 고향이 있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 지역에 내려가서 14년을 머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 이후로 성령을 받고 또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유대 땅에서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런 구원받는 성령받는 역사가 이방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더라. 차별 없이 일어나더라.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된 뚜렷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받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받는 축복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받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방 땅과 유대 땅에서 이런 성령 받는 동일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었고 그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성령 받는 역사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 일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하고 싶고 또 이렇게 같이 확인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진 경기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이긴 경기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죠.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밖에 우리나라에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기쁜 일이 생기니까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새 힘이 되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대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을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해왔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고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물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은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만 예루살렘 15장에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사도들이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사람들 중에 100%가 동의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은 없죠. 여기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대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세운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다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 이런 종류의 이제 주장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뭐 그렇겠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같은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이 가리키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부족하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인데,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자기들과 동등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율법을 안 지키면 자기들과 동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고 투쟁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조건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할례 받고 안 받고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그것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세상에서는 그것을 따지는 세상이 아니라 이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부언의 설명을 제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잘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들어와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그럼 그들도 유대인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옛날에 이러한 자기들의 유대교의 역사의 차원에서 볼 때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받아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규정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더 이상 예수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요식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라는 분께로 내 인생 자체가 끌려 들어가서 나의 인생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이제 주장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고 시비를 거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좋게 좋게 할례 받을 사람 받고, 그리고 안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고, 그리고 우리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왜 이들의 주장에 그토록 대항했는가입니다. 자, 율법, 할례를 지키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지내고 율법에 나오는 무수한 사회법들, 민사법, 형사법 이런 거 지키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안 지키죠? 왜 안 지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제 그런 법은 그래 다 폐지되었고 이제 안 지킨다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고 또 어떤 걸 폐지시켜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법, 하나님에 대한 법은 어떨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을 것입니다. 이것도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 아래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구속력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 다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 많죠. 재력도 또 권력도 미모도 한몫하는 우상이죠. 자,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내 나름대로 양심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율법의 구속을 받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화될 수 있고 실제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상적이고 그냥 신비적이고 환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 감복되면 율법을 훨씬 넘어서는 상회하는 그런 삶만이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형벌을 주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갈구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런 것은 엄밀한 의미로 성경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가 율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유대인에게 구속력이 있었던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오시면서는 율법을 넘는 성령의 인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유효했던 그런 법입니다. 거기에선 구속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율법이 유효한 가운데 할례와 뭐 안식일 뭐 이런 등등은 굉장히 잘 지켜야 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왜 잘 지켜야 되어야만 됐죠? 왜 구약의 신자들은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 할례와 안식일을 또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자기들 앞에 미래에 다가올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래야 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러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무슨 말이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정말 상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라는 인물을 유대 인물을 통해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는 이어지지만 역사적인 의미로는 그렇지만 분명히 새로운 완전히 획기적인 갱신된 기독교의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할례와 같은 중요한 율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중요했어요. 정말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효성이 있는 기간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바울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실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와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그 큰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해보죠. 이제 신장이 약해졌습니다. 신장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로부터 정기적으로 꼭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식이요법도 지켜야 하고 필요한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투병을 잘 해가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신장병으로부터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완치 판결을 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신장 투석을 더 이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 그래도 만약을 모르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자기 민족에게서 나온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대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메시아의 그 민족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키냐?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항상 다가올 메시아를 인식하고 그걸 기대하는 가운데 지키는 것이지 자신의 선함과 뛰어난 도덕성을 자랑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 할례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마치 완치 판결받은 환자가 신장투석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신장투석이라는 것은 완쾌될 때까지 일정 기간 꼭 필요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도 그 일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해졌는데 투석을 계속 주장한다. 이것은 자신을 아직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더욱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오늘날에도 행위신앙으로 취급해서 모든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또 매우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적용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드려야 하고 행해야 하는 선행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고 그리고 들으셨지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들으셨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아, 난 그건 뭔지 안다 라고 딱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함으로써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선행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할례의 행위랑은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옛날의 삶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삶의 변화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외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인 변화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어 들어갔다 뭐 이런 말 등등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일어나는 삶의 외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어디서든지 경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끄러움 없습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절정의 그런 경외심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다 되어 있으시잖아요.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아, 저 사람은 게인스빌 한인교회 교인이다. 아니다. 분명하잖아요. 외적인 변화죠. 또 세 번째로는 나의 삶을 다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 그것이 내적이고 그리고 영혼에 해당하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삶의 활력으로 나타나서 향유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더니 바뀌었어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복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과연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과 인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립시다 또 나눕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열망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한 상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는 주님을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그런 판단에서 착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도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고 보기를 염원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그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선한 일, 선행, 착한 일 이렇게 분명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차 무수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서클 안에 들어와서 잘못 오해되고 또 해석을 비약한 결과로 그 행위라는 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할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인에게 해악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조차도 배격하는 은밀한 태도가 복음주의 서클 안에 침투해 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인 사람들, 교회 나 예배 참석해야 돼, 시간 맞춰서 딱딱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적이든지 아니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보면 어휴 율법적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오히려 뭔가 자유롭게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자유로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로움은 엉터리 자유입니다. 할례가 육체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하는 것도 육체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원리와 실천, 이 두 가지 측면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원리만 잘 알면, 원리만 잘 터득하면 실천이 저절로 된다라고 믿는 것은 매우 섣부르고 매우 천진한 판단입니다. 원리만 알고서 온전해지든가요? 우리의 삶을 뭐 저부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원리에 도를 틀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막 얘기하고 몰몬 전도하는 사람들 역으로 막 전도하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몰몬 그 전도자들이 막 놀래가지고요. 어휴 너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삶은 거기에 따라갔느냐라는 것이죠. 원리만 알아서 안 됩니다. 원리만 충실하게 묵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 원리를 내게 육화, 내 삶으로 바꾸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원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내 머릿속에 그냥 정돈해두고 그것이 누가 말을 하면 논박하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아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만 알고서는 결코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한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살면서 실천하고 훈련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교제 그 자체를 굉장히 미약하게 만들고 아주 허물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듣고 알았던 그 진리에만 닻을 내리고 그리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역동적인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를 내치고 휘두르고 하는 그런 인생의 무게 앞에 무기력하게 무참하게 짓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오류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서 선행을 행해야 한다라는 측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다 선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살피고 돕는 일, 사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는 일, 직장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평강과 위로의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또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 엄마로 또는 좋은 아들과 딸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예수 믿고서 따라와야 할 선행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런 일을 해야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믿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똑같은 얘기죠. 그죠?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만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지금 선행의 모습들을 설명해드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룰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간혹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선입니다. 어디까지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선한 일의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나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종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가 되면은 어떤 착한 일, 어떤 선한 일이라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도덕성이 바른 사회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행위 속에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자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같이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가 다 초청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 예배의 행위 자체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무슨 신령한 복을 주시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목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때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나눔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돕는 일들이 선행입니다. 선행.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느냐 인정받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본심은 내가 비록 조금 좀 거칠고 그리고 내가 조금 좀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는 그런 것이 있는 습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의 본심은 저 사람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인도하심과 생활을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갈 때 실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떠한가는 우리가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많이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맺는 말이 조금 깁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제들, 그들은 아직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상태로 여기고, 그죠?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의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분명히 오셨어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정말 정신이 빈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구주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벌어질 신세계를 미리 발로 거두어 차버리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주는 어떤 의미와 목표를 잘 모르거나 미미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이러한 똑같은 오류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은 안 하죠. 그거는 요즘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자유의 인생들이 어떤 목표를 지니고 있는지를 모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복음이 원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의 실족 같은 것입니다. 그는 이방 출신 교우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출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마치 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밥 먹은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의 머리로 아는 복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되니까 아, 내가 안 먹은 척 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실족을 우리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굳이 끄집어내어서 우리들에게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후배 사도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정말 못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했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또한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합니다. 복음의 차원, 복음의 수준에서 할래냐 무할래냐, 율법이냐 뭐 아니냐, 뭐 말씀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육체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게 하실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어떤 복음의 수준에 올라와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또 그려보고 그리고 누리시고 실제로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찬이 두 세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찬위원은 우리 세 분만 나오시면 될 테니까요. 나머지 두 분은 뒤에서 이렇게 잘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 찬송 198장 1절 2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들으신 말씀 따라서 정말 복음의 그 깊이와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시는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